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긴 기다림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자손과 땅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은 기간을 정해 주셨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 기한을 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따라 약속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겠죠.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래가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잘 말씀하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할 때, 긴 기다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설령 몇백 년이 지나고 천년, 몇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많은 약속들이 이미 성취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마엘 탄생을 통해서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실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이제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제 이두 사람의 형편은 그 약속만을 추구하며 또 약속을 이룰 만한 영적인 상태로는 그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급해진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또 아브라함의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합독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가 계속 후사를 낳지 못하자 어떤 방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하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었죠. 자, 사라이의 나름의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관행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권해서 아이를 낳게 할수 있는 당시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들은 남편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 입양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당시 상속자의 문제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례는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례에 하나님을 향한 이 1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불평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임신을 막으셨다라는 이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평과 또 자기 제안의 이 정당성을 슬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불평을 여종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살짝 연결시킴으로 논리적 필연성을 지금 성립시켜 주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2절 후반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수단을 이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니 내 방법으로 일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정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이 모습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원죄의 사건이 살짝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아담이 선악과의 제안을 아내에게 먼저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타협은 아담의 타협과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죄가 인류에 찾아온 이 사건이 참 비슷한 동질의 사건임을 슬쩍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갈에게서 탄생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했는지를 잘알 수가 있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습과 어떤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때와 그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의 성향이고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례가 무자할 때 마침 애굽 시녀 하갈이 있었다라는 것은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겠죠라고 자신들의 합리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고 인간의 실력과 능력을 동원해서 인간의 길을 내보려고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자,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 일하실 텐데, 또그 주님의 뜻이 일을 하여 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준비하면서 참 나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고 또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선택하고 그 어떤 일들을 행해 보았는데 결국은 그런 결정과 행함으로 인해서 참 고단한 삶을 사서 고생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이 신앙은 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고 주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그 역사와 일 가운데 있다면 조급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머물러서 엎드려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3절 통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이 부부의 초조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갈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때내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들, 말씀의 방법을 뛰어넘어 내가 생각하는 그 지혜를 동원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이게 바로 육신이죠. 이게 바로 육신의 몸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돌아가는 일 같아 보여도, 또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손해보는 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그 어떤 다른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하갈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체가 더디 오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실패 이후에 17장에 이제 할례 사건을 통하여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이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잘 우리가 들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될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볼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셨죠. 똑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아도 17장을 보면 이런 하갈을 통한 실수와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다른 약속을 하시며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심으로 최종 언약을 완성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갈을 이제 통하여 자녀 계획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사례와 하갈의 갈등이 이제 임신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대로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갈이 바로 임신을 한 거예요. 아마 사라는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임신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이 임신한 이 순간 이 일이 결국은 더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임신한 이 하갈은 임신한 나머지 이제 이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이제 멸시하게 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좀 얕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임신하지 못한 자들의 그 가슴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게 된 거죠. 우리 청장년 목사님들에게도 여러 말씀들을 종종 들으시지만, 저도 청장년 진에 있었었고 또 주변에 임신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하지 못하는 아픔이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목자로 세웠던, 같이 사역을 했던 부부 중에 지금도 임신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목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한 2, 3년 정도 목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목장 식구들은 임신을 하는데 자신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곧 임신하겠지 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를 내려놔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슬쩍슬쩍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사례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가슴앓이하던 가운데 이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이 하갈이 임신했으면 그냥 얌전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이를 낳고 아마 사례를 좀 이렇게 멸시하고 업신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례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든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사례가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창세기 3장의 이 순간이 또 떠올라요. 이 사례가 결국은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자고 제안한 것도 사례였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멸시를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니 먼저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아서 내가 이 우리 하갈을 통하여 애납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또 멸시를 받으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자기 자신이 억울함을 자처해요. 그러면서 경건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성으로 인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좋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이제 사라에게 결정권을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사례가 학대를 하다가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던지 이 하갈은 참지를 못하고 임신한 상태에 광야로 이제 쫓겨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갈 입장에 보았을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정말 난처하고 좀 괴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이 집안에서 처와 또 첩과의 갈등으로 인한 아브라함 가정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두 사람 하갈과 사례의 이 문제의 이 해결책은 또 누가 주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우리 9절 읽을까요? 시작.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11절 시작.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시작.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대책 없는 갈등의 고조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 여호와의 사제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대리 임신의 이 도구로 순간 사용되었고 학대의 대상이었던 이 하갈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해결책을 주셔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또 적용이 됩니다. 도망치듯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셨는데 자초지정을 묻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쉴 곳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죄를 꼬치꼬치 따지기 전에 먼저 위로해 주시고 또쉴 곳을 주시며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갈이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당한 힘에 밀려서 결국은 중심에서 변두리로 지금 밀려간 이 하갈, 또 변두리에서 벼랑 끝에 몰린 이 하갈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의 삶의 어떤 중심에서 밀려서 변두리로 지금 쫓겨가 있는 상태에 갔고, 또 변두리도 모자라서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쉴 곳을 주시고자, 또살 곳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하갈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약자들의 그 아픔,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약자들, 희생자들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에게 위로하시면서 구절에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장차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곧 태어나게 될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더불어서 이제 이 어떻게 너의 그 아들이 번성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갈에게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던, 실수를 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약속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인도를 받아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이스마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잘 하는데요. 자, 이스마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스마엘은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의미하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영적인 실패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을 쫓아 결국은 이삭을 얻어야 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것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일컬어서 육신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인간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율법은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가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법들, 인간적인 어떤 술수들을 쓰는 것들 다 하갈이라 말할 수가 있고 이스마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육신이라는 것이죠. 육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 또 은혜는 무엇입니까? 결국 약속을 쫓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긴 기다림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때로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긴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급하고 답답한 문제들이 있죠. 빨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걸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